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로부터 5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있는 성읍 딤낫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것이 엘르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의 회막문 곧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눈 유산이다.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서의 말씀 저희들이 또 함께 나누기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메시지를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서 16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유업의 땅의 분배를 이제 완료하는 이제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또 좀 생각해 볼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고 그리고 메시지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쭉 이렇게 씨족 어떤 부족 개념으로 내려오다가 결국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그 국가의 면모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까지 내려오면서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았죠. 열두 아들이 이제 그 열두 지파, 그 국가를 민족을 형성하는 열두 지파의 각각의 시조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큰 이제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이 나라가, 이제 나라가 되려면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까지 당연히 나라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종살이에서 어떻게 속해 있는 어떤 어느 주권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민족을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모세가 인도해서 광야로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오게 된 다음에 시내산에서 결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안을 하나 하십니다. 무슨 제안이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 되는 것이고, 선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가로서 면모를 갖추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예 하고 대답함으로써 이제 이 언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국가 공동체가 이제 국가로서의 안정된 모습을 잘 가지려면 그러면은 백성이 있어야 되고 있죠.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이죠,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국가의 면모를 체계화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로서 약속은 받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을 때, 그래서 자기들이 소유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국가의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인 백성과 주권과 땅의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국가로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방랑 민족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열두 지파 사람들이 전부 지금 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한 국가적인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땅을 받아서 온전한 국가로서 이제 정진해 갈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빚어져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제 앞으로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그 부분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근데 먼저 이제 이 땅이 다 분할이 되어서 분배가 되었으니까 오늘 지도를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열두 지파가 정착하게 되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강 오른쪽에 지금 세 동그라미 노란 동그라미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밑에서부터 루벤, 갓, 그리고 동 므낫세 지파의 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편으로 오게 되면은 유다 지파, 제일 밑에 있는 유다 지파, 그 중에 갈렙이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그 땅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서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의 또 다른 반 지파가 이제 자리를 잡은 것을 우리가 이제 17장까지 보셨죠. 그리고 18장, 19장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나머지 일곱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를 받는데 이제 이러합니다. 처음에 베냐민 지파가 지금 빨간 동그라미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사해의 북서편에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있죠.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굉장히 땅을 크게 가졌기 때문에 그 중에 몫을 떼어서 시므온 지파 땅으로 이렇게 삼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시므온이 그 최남단에 자리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쭉 올라가시면은 스불론이죠. 스불론 지파가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아셀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납달리 이렇게 해서 이제 갈릴리 호수 부근에 네 지파가 이제 서편에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중앙 왼쪽 지중해 맞닿은 부분에 단 지파가 이제 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 지파는 이 블레셋, 그러니까 그 남쪽 부분이 이제 블레셋 지역이었는데요. 블레셋과 싸움을 많이 했던 그런 지파였어요. 근데 결국은 이 전쟁의 기록이 잘 나와 있진 않지만 전쟁에 자꾸 지고 해서 그랬는지 결국 이 단 지파의 존재가 좀 묘연해집니다. 그런 이제 이 역사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열두 지파가 자리를 딱 잡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산간 지방에 딤낫세라라는 성읍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착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서편 지역을 이제 땅을 분배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죠? 갈렙이었습니다. 그죠? 갈렙. 그리고 이제 다 분배가 끝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또 땅을 받은 사람이 누구로 나옵니까? 여호수아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항상 이렇게 짝을 맞춰서 나오는 그 성경 본문들이 참 많습니다. 제일 먼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을 받은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유업의 땅에 들어가서도 가장 먼저 땅을 받고 가장 마지막으로 땅 분배를 받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의 본을 보면 유업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의 순종으로 받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한번 좀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업 쟁취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신뢰하는 그 믿음,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싸우고 그리고 주님께서 싸워주시는 또 싸움에 동참하고 함으로써 그 유업을 얻는 바로 그것이 바로 유업 획득의 원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땅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별명이 있죠.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그죠? 약속하신 땅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쟁취하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보아왔어요. 그런데 또 하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안식의 땅입니다. 안식의 땅. 들어보셨죠? 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안식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그 부분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여기서 성경적으로 배워야 하는데요. 자, 안식의 땅. 이게 어디서 제일 잘 우리가 볼 수 있냐 하면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광야 1세대라는 말은 지금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은 가나안 1세대의 아버지 세대 정도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세대 바로 전 세대예요. 이 세대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나의 선택한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싶으냐 내 말을 잘 듣겠느냐 했을 때 예 했던 그 백성들이 딱 등을 돌리자마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목이 곧아서 완악해지고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 뜻을 빗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아 이제 너희들은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시점에 온 것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문맥을 보면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이다.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인 안식에 대한 개념과는 이제 다른 이제 좀 점프하는 느낌을 좀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평안함 또는 쉼, 이렇게 육체를 그냥 이렇게 릴렉스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이런 쉼과 평안과 일주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는 쉬어야지, 안식해야지 이런 의미에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 계속해서 풀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제가 그것을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안식이란 말이 가장 먼저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바로 거기가 첫 번째로 안식의 등장이죠. 그래서 이랬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 하나님이 6일 동안 많이 힘드셨나 보구나. 아, 좀 땀도 닦으시고 또 피로도 좀 푸시고 이렇게 해서 쉬시고 싶었던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마치신 후에 딱 쉬시는 것은 당신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왕좌에 앉으셔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개를 바라보면서 아, 나의 아름다운 피조개, 그리고 마음으로 흡족하신 것, 보시기에 좋았던 것, 기억하시죠?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즐기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피조개는 결코 내가 그냥 놔두지 않는다. 내가 나의 사랑과 나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이 피조개를 다스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시는 그런 행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좌에 앉으셔서 이제 쉬셨다라는 표현은 결국 안식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다스리실 피조개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전환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2장 3절로 넘어가면 한 구절 뒤로 넘어가면 이제 다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랬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그 2절에서 말씀한 것을 이제 다시 반복했죠.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그 날이라는 것은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로 당신의 피조개를 다 초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에 들어온 모든 피조개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무척 무척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이제 기둥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그 안식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말합니까? 복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두 가지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이제 뭐 축복한다, 또 찬양한다 이런 뜻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 적합하게 말을 풀어보면 이 축복하신다라는 말씀, 복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사는데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존하는데도 능력이 필요하죠. 사자가 잡아먹으러 오면 도망가야 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또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 다 생존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아름다움을 꽃피우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유익한 능력을 주시면 자기들의 역할과 자기들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되게 하시는 일의 아주 기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거룩하다라는 말은 순수하고 순결하게 구별해 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우리를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구별해 두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면 나는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해 놓으신 존재로서 존재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따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설명할 게 참 많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순수하고 순결하게 당신의 것으로 구별해 두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또 복되게 한다라는 말이 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냥 쉬고 릴렉스하고 그냥 편안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유익한 능력을 주고 구별해서 나의 자녀로 딱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 동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동적인 개념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말미암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표현된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유대인들이랑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안식일 날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반발을 하면서 어떻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에 일하면 죄인데 이러면서 예수님께 막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버지께서 언제 일하신다라는 겁니까? 안식일에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쉬셨다라는 말을 우리 자꾸 개념으로 바꾸어서 이해를 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런 말씀이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신 거죠. 안식일날 아버지께서 인간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완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들 38년 동안 병자로 정말 연약하게 부족하게 살아왔는데 근데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으로 일해서 복주고 그래서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해서 세워놓아서 지금 이렇게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나 여기 서 있지 않느냐.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거스르는 일인가? 하고 예수님은 반문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라는 그 강박 때문에 예수님께 계속 태클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걸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안식일 논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줄여서 이제 정리를 하면 출애굽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다스려 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백성들을 복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어디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유하게 하신 땅, 그죠? 하나님의 땅이지만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땅이 되었어요. 물론 영원한 땅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영원한 땅이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러한데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유자이시면서 그들에게 그 땅을 유산으로 주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그 땅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셔야 하는데 그 일을 인간에게 위임을 하신 겁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위임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위임 명령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에덴의 회복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서 이 받은 땅에서 이 땅을 복되게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해야 할 또한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세대는 정말 너무나 믿음으로 잘 해냈는데 그 다음 세대들부터는 조금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사사기부터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나중 기회에 이제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세대, 지금 정착하고 땅을 받은, 그래서 정착한 이 세대는 굉장히 지금 감격에 차오르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에게 주셨던 그 목적,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루게 되었구나. 이것을 성취하는 그 단계로 들어오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세워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바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오늘날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는 것은 죽는 거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천국이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참 안 풀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무슨 죽어서 천국을 들어갔는데 뭐 전쟁을 하고 또 뭐 티격태격하고 또 분배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또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천국이라면 여러분 천국에 또 가시고 싶으십니까? 이제 그런 일은 다 끝났어야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사후세계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들어가는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부분적으로 조금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해석을 전부 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제목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는 그런 표현이 정말 숱하게 반복되어서 많이 나오죠. 왜 예수님 안에서라는 그 표현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쟁취하고 또 그래서 획득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꾸고 지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하고 또 믿음으로 얻어야 할 영적 현실입니다. 그리스도 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 보면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기억하시죠?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발을 대고 세상에서 일을 하고 세상의 자원을 또 우리의 생존의 자료로 삼고 그리고 그것으로 또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로운 것들을 이룰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이 성취가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어떤 뭐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역을 어디를 삼고 살든지 간에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을 누가 보았다면,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바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의 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가꾸고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서 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거룩을 맛보며 더욱 그것에 대한 추구를 더해가며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과 거룩을 맛보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업의 축복을 얻었다면, 유업의 축복을 얻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주님이 주신 복과 그리고 거룩이 살아 있습니다. 나는 유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잘 비추어 보실 수 있는 거울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유익한 능력이 부어져 있는가? 주님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것을 나는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유업을 받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복, 하나님을 누리는 복,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따라하며 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복,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복을 우리도 또한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순종하고 믿음을 다져가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룩. 성도님들은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세우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누리고 그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거룩하면 자꾸 우리는 종교적으로 뭔가 더 엄숙하고 또 뭐 경건해 보이고, 사실 그 경건일지 아닌지 모르지만 경건해 보이고 그리고 좀 더 성실하고 또 선하게 보이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앞설 수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다지 그것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누가 더 정말 엄숙하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별로 진전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뭐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보면 아실 수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나에게 위기가 닥치거나 조급한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누구를 미워하거나 따지려 들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는 결코 더 정진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행위와 모습이 아니라 내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과연 사랑받는 아들이고 사랑받는 딸인가에 대한 존재의 자각,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애쓰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나에게 줍니다.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뭐 사람들에게 보일 게 없으니까 또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뭐 그렇게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 뭐 별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위기에 있든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받는 아들이고 딸이다 라는 그 존재의 자각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생각을 바꾸어주고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기초해서 다시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날 때 그때 내게 어떠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지 어떤 사랑과 지혜의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 가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미스를 하게 되니까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내 탓을 하든지 남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고 따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으니까 자꾸 나는 내 모습, 어떤 모습으로 나의 판단으로 자꾸 나의 삶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복과 거룩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도 공생애 처음으로 세우실 때도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선언이 있으셨고 끝까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십자가의 위기를 거치실 때에도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능히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선용시켜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그 자각,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제자리 걷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진지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 매우 큽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더 진지해지고 더 엄숙해지고 더 예배를 잘 드리게 되고 더 충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도 안 된다고요?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 행동과 그 모습에 꽂혀있기 때문에 내 정신이 거기 팔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작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부분은 네가 얼마나 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아느냐? 거기에 태클을 거시는 겁니다. 그 태클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신앙을 가졌어도 계속해서 헛바퀴 돌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정말 오늘 또 그리고 이번 주에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 정말 걸 수 있는가? 한번 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좀 더 메시지를 보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넘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펼쳐갈 그런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성품의 세계, 즉 축복과 거룩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방식, 새로운 성품, 새로운 가치관의 그 축복과 거룩의 차원을 정말 많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토록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헛돌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정말 다소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셨고 또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먼저 앞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새로운 삶, 새로운 성품의 삶, 새로운 방식의 삶, 새로운 가치관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